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을 봅시다. 또 요한복음 지금 올해 들어서 태초에 계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이제는 뇌리에다 새길 수 있도록 1절부터 4절까지 1장 1절부터 4절까지 뭐 이왕 이따가도 읽을 거니까 14절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그에게서부터 생명이 나오고 그는 그 생명 가지고 생명체를 지으시고 생명체를 지으시고 또 특히 그 생명 가지고 살려는 자, 살려고 몸부림친 자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어느 정도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 같이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오로지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샘물을 찾아서 마실까 그거 하는 것 그런 생각에 꽂혀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만약에 우리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그 생명을 소유하되 영원히 소유하려고 영원히 소유하려고 죽음이라도 불사하는 생활 이와라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그 생명을 기필코 쟁취하려는 거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제 자 우리 그동안에 오래 들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에 대해서 들으면서 들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여러 가지 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에 대한 성경의 해석을 지금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 창조의 가장 유력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는 그에 대해서 가장 유력한 증거가 뭐냐면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그렇습니다. 이 생명체야말로 정말 알면 알수록 또 알아보려면 알아볼수록 너무 신비하고 기묘한 것은 그 각각의 구조가 특이하고 각각의 특이한 구조가 갖고 있으면서 종류대로 그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생태도 다르고 그런 각각 다른 종류대로 모든 구조도 생태도 다 다르지만은 공통적으로 생명체는 그 누구도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바다 같은 것도 그 바다를 어떻게 무슨 카메라 찍어서 보면은 아주 뭐 그냥 고요한 것 같이 물고기들이 뭐 이렇게 지금 해초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편안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안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잡아먹고 잡히고 도망가고 굉장한 그 안에서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은 각각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모든 생명체들이 살라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도 나는 가끔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분이 있다면 또 나도 정말 치열한 이 생존계에서 나는 기필코 생존하리라는 어떤 만약 의욕이 만약 사라진다면 너희들은 보라는 것입니다.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라는 거죠. 아니 그게 물으라는 거예요. 엽기 한번 보세요. 엽기 12장 보세요. 엽기 12장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거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그런 생명에 대한 어떤 의욕이 많이 약해지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흐미해진다면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또 바다의 물고기도 또 짐승도 나아가서는 모든 초목도 땅도 다 왜 있게 하셨냐 하면 그것들이 얼마나 살려고 노력하는데 너희도 바로 그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을 짓되 종류대로 그렇게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특별히 생명체, 성경에서 생물어 생물, moving creature라고 하기도 하고, creature라고 하기도 하고, living creature라고 하기도 하고, creature. 자, 그래서 생명체들이 얼마나 살라고 애를 쓰는가 하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뭐, 우선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문어는 문어 나름대로 우리가 보기에 흐물흐물하게 생겨가지고 못나게 생겼지 않았어요? 그렇게 똑똑하답니다. 문어가 어쩌면 모든 물고기, 아니 어떤 짐승 중에서 IQ가 제일 높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가지 말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그게 좀 야행성인데, 밤에 주로 움직이는데, 먹이는 이제 주로 갑각류, 뭐 새우니 뭐 조개 이런 걸 먹고 산대요. 그래서 주로 밤에 움직이는데, 이게 어쩌다가 이제 그런 포식자들이 아주 저보다 센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금방 그야말로 0.0 몇 초 안에 순간에 몸 색깔을 바꾼답니다. 그 몸에 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금방 주위에 있는 그 해초는 해초 색깔 만든대. 지가 해초, 나는 해초야. 만약에 바위가 있으면 나는 바위야. 그래 하면서 순간 바꾼대. 그런데 어떻게 그러는가 하고 보니까 그 몸 안에 세 가지 물감이 있대, 물감이. 대표로는 검은 물감이고 나머지 빨강도 있고 모두 다 노랑 무슨 뭐 있대. 그래가지고 세 가지 물감이 이 안에 있대. 그래가지고 아주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순간에 이걸 배색해가지고 딱 주변 색깔이 뭐지? 딱 막아가지고 딱 그렇게 변장한대. 와, 진짜 누가, 아니 누가 이렇게 가르쳐줬지 얘를? 아니 누가 그 안에다가 배에다 장착하고 나오랬지? 그렇게? 그런답니다. 그러면서 일단 봐가지고 야 이거 불리하다? 그러면 36개 주량량이다 하면 또 뭐 50km의 속도로 거의 우리 자동차 속도로 도망간대. 그게 막 도망갈 때는 다 발을 접고 나머지 발은 다 접고 둘로 탁 도망간다. 문어야 문어야 누가 널 보러 가르쳐줬냐? 그럼 누가 모르겠어? 얘가 뭐라 그랬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지. 우리 주님이 날 만드신 주님이 날 이렇게 만드셔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그러니까 걔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새끼도 빼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뭐, 또 우리 벌꿀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 벌이 집을 짓죠? 그 유명합니다. 그 벌집은. 하니컴, 그 벌은 집을 짓는데 지 몸, 어디서 자료를 바깥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 몸 뱃속에 여기에, 요 안에 틈이 있대요. 고리로 뿜어내는 밀랍이라는 거 가지고 지침하고 섞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을 짓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몸도 그런데다가 거기서 나오는 분비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량 가지고 집을 짓려니까 그 집을 짓때 가장 최소의 재료 가지고 최대 공간을 만들려니까 육각형을 짓는 거예요. 육각형. 근데 그 육각형이 걔들이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실제로 그 후에 1965년 얘들이 이렇게 만든 건 수천년 전부터 한 건데 이 1965년에 수학자들이 판명해내고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그들이 발표한 것은 가장 최소의 재료 가지고 최대 공간을 최고로 튼튼하게 만들 수 있으려면 육각형이래야 된다는 거야. 육각형이래야 된대. 그래서 그걸 논문을 발표해서 이 사람이 이거 또 무슨 상을 탔대. 과학상을 탔대. 그러니까 그 학자는 1965년 했지만 얘들은 언제부터 했어? 창세 때부터 했다. 창세 때부터. 자, 그런데요, 이게 육각형이래 가장 튼튼하답니다. 그게 구조물 쳐놓고 육각형이 가장 튼튼하대. 그래서 지금 걔네들에서 그 집을 맺는 걸 닮아가지고 그걸 카피해가지고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고속철 같은 거 있지? 왜 익스프레스 같은 왜 기차 있잖아요. 고속철 같은 거.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그리고 또 비행기 아주 빨리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앞부분에 소위 말해서 앞배가리 앞부분에 따면은 그 안에 다 육각형의 알루미늄 그런 판들을 거다 넣는답니다. 그걸 넣어야 700몇 킬로의 뭐가 압력이 와서 부딪힌다 할지라도, 와서 충돌한다 할지라도 그게 가장 안전하대요. 가장 부서지지 않는데요. 오 마이 갓, 누가 이거 이렇게 발명상 걔가 타야 돼. 이제 이 벌들이 타야 돼 이제. 그러면서 또 그 이제 그 벌집에 이제 그 거기 유충도 벌레도 갖다 집어넣고 지 새끼들 갖다 집어 그 자랄 때까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아주 덥다 이 말이야. 날씨가 아주 아주 더운 때는 얘들 중에서 냉방 팀이 있답니다. 냉방 머리 있대요. 그 얘네들이 멀리 가가지고 물을 다 몸에 적셔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벌집 위에다가 막 바른대요. 그러면서 또 한편 또 다른 벌들은 그 위에 와서 막 날개를 쳐가지고 그 물을 날린대. 물을 날려. 그러면서 그 열기가 수증기 유들 열기가 날아가게 한대. 그러면서 그걸 시킨대. 거기다가 춥다. 추우면 또 그 팀 중에 난방팀이 또 있대요. 따로 있대. 얘들은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분업이 달려있는지 이름 알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또 그 벌꿀 통 안에 빈방을 항상 몇 개 남겨둔대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몸부림을 쳐가지고 여기서 열을 낸대. 열을 막 올리면 옆방까지 뜨대진대요. 형님 존경합니다. 자, 벌이래요. 그러면서 꿀 채취도 선발대가 또 있대요. 꿀 채취 선발대 팀이 먼저 편대로 쫙 날아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아 어디에서 발견했다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20마일 이상의 먼 곳에서 발견했다 하면 돌아와가지고 사인을 한대 걔들한테. 20마일 멀다 하면은 춤을 출 때 가르쳐준대. 멀리 가야 되는 곳이면은 뭐 원형으로 춤을 춘대 애들이. 그거 다 인터넷에 있어요. 원형으로 추고 만약에 그 안에 가까운데 벌집이 있으면 그렇게 멀리 아니고 저쪽에 있는 거야 가까운데야. 그러면 또 애들이 팔자로 춤을 춘대요 또. 그런데 이거를 누가 알겠어. 다 그 박사들이 있으니까 그거 할 일 없는 박사들이 그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걸 연구해가지고 발표했는데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조직적이고 그렇게 한대. 그냥 그 벌들의 그 생태 그 부지런한 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조직적인 거 유명하잖아요. 이거 다 이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지네 생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새로 간다면 새는 시각 보식자 눈으로 먹이를 잡아가지고 먹는 자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머리 통에 반이 눈이래요. 이건 멀리 있어도 눈을 보면 걔들은 깜짝을도 안 하고 그렇게 보고 그들이 뿅 날아가가지고 그냥 먹이 채취하잖아 이제. 그런데 얘들한테는 특징이 있는데 대장도 없고 방광도 없답니다. 대장이 없고 방광이 없대요. 또 그리고 숨쉬는 것도 다른 동물 다른 것들로 달라가지고 숨을 일방통행 쉰대요. 일방통행으로. 그럼 왜 대장이 없고 방광이 없나 하면 몸의 무게를 줄이려고. 몸의 무게가 위에 차면은 음식 남아있고 오줌 남아있으면 그럼 길에 가다 찍찍 싸는 거 있지. 그게 왜 그러냐면 걔들이 그걸 담아 넣을 그릇이 없는 거야. 변기가 만약에 그냥 변기가 늦겠다 그러면 걔는 찍 짜버려야 되는 거야. 그냥 곧강 이렇게 거의 없답니다. 그러면서 뼈가 그렇게 텅텅 비었대요. 그러니까 새 구조가 얼마나 또 다른지 그건 나르게끔 몸을 가벼워야 나르니까 나르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검은 가슴 물을 때 새 이런 등 철새들이 있어요. 철새들은 그 철에 따라서 이동 서식지를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추운 겨울에 무슨 시베리아 저 북단에 있는지 그것이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가고 또 무슨 뉴질랜드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알래스카의 북부에 있는 것이 아르헨티나까지 날아간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새로 움직이고 하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날아가느냐. 살려고요. 살려고. 거기 가야지 알도 낳고 거기 가야지 당분간 또 먹고 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이거야. 또 그런 중에서 이제 딱따구리 새가 있어요. 참새 크기밖에 안 되는데 8cm 내지 커봐야 50cm 밖에 안 된대네. 크기가 적은 새인데 그게 나무를 뚫습니다. 나무에 통나무를 탁탁탁 뚫어. 구멍을 뚫는데 그런데 그 뚫어가지고 뭐하냐면 그 안에 둥지도 되고 새끼를 나가서 거기다 기르기도 해요 이제. 근데 그게 나무를 뚫으려면 도끼 가지고도 얼마나 쳐야지 뚫어지잖아요. 근데 얘들은 불이 가지고 쪼는 거야. 불이 가지고 팍팍팍팍 쪼는 거야. 팍팍팍팍 쪼는데 속도가 머리를 팍팍팍 얼마큼 빨리 벌리냐면 M16 총알 속도로 M16이라는 총 있잖아요. 그 총알 속도로 1초에 20번을 쏜대. 1초에 20번을 쏜대요. 그런데 그게 나무가 쪼개지는 거야. 나무가 파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무를 팠는데요. 야, 어떤 목수가 그렇게 깨끗하게 아주 마무리까지 얼마나 가시 하나 없게 싹 잘 파요. 싹 잘 파. 그렇게 잘 팝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어느 정도로 충격이 오냐 하면은 만약에 충격을 사랑에 받는다면은 우주인이 로켓 발사하잖아요. 그때 이거 보통 사람 못합니다. 하다못해 제트기 발사 아무나 못합니다. 그거 탔다면 머리가 팍 터지려고 하니까 혈압이 터지려니까.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하는 그 속도가 중력 가속도의 1,000배랍니다. 그 받는 불이가 쏠 때 받는 거 남을 뚫을 때까지 받는 그 충격이 중력 가속도의 1,000배. 우주인이 그 발사시에 받는 그 압력에 그것보다도 더 높을 정도로 그렇게 받던데. 그러면 얘네 한번 받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내 짓다. 진짜 참 신기하대요. 다른 새하고 달리 다른 새는 이 머리하고 뿌리하고 한 통이래요. 한 통인데 얘네들만큼은 뿌리하고 머리하고 통이 다르대. 그런데 그 사이에 조인트가 있는데 마치 스펀지 같은 게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중간에 완충제가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다다다다다다 쏘는데 얼굴이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은 거야. 하나도. 내가 어제 봤어요. 인터넷 통해서 보니까 참 너무 불쌍해. 얘는 자고 깨면 잊을만 하는 건데 얼마나. 내가 어쩌다가 이제 벽에 한번 부딪혔거든요. 지난주에도 어쩌다가 이제 누구 얘기하다 지나가다 탁 부딪히는 거네. 어찌라고 정신이 하나 없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나는 뭐 벽을 뚫은 것도 아니고 약간은 공부했는데도 완전히 벽을 뚫을 정도로 그 나무 두꺼운 그 나무가 뚫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게 일을 갖다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혀가 부리에 네 배나 나온대요. 그 나오면 쫙 나오면 네 배가 나온대요. 근데 왜 이렇게 기냐 하면은 그런 나무 갖다가 그 안에 또 어떤 벌레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또 저 낚시 그 줄 같이 땡 내 가지고 그걸 또 벌레를 또 그걸 올린대요. 근데 그 벌레가 보고 끓여오는 게 아니야. 구멍에 집어넣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 근데 그 벌레 그 혀 끝에 끈적이가 있대. 끈적이가. 그래가지고 그 벌레를 찍 묻혀 가지고 끌어올린대요. 그리고 이제 햇바닥을 집어넣으면 이게 길어서 어떻게 다 들어가나? 들어간 구멍이 있답니다. 이게 어떻게 되면 이 콧구멍, 오른 콧구멍에서부터 이 혀가, 뼈가 거기 그 뿌리가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머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 아래 이쪽으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머리를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그게 혀를 감고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갖다 입에다 집어넣으면 또 쭉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붙어 있는 그 또 그 벌레를 입에 들어갈 때가 되면 또 녹히는 또 효소가 나온대. 그래가지고 녹아가지고 또 짭짭 잘 먹는데 또. 야. 참. 학강 물어보면, 야, 이 딱따구리야. 너는 왜 그렇게 밤낮 매일 헤딩이면서 사냐? 매일 어떻게 그러고 사냐? 나는 살려고요. 모든 동물에게도 모든 새에게도 모든 또 물고기도 물어보라. 다 그들이 얼마나 살라고 애를 쓰는 거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지식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지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들이 장을 이뤄서 그 다음에 그들이 후손을 내서 그 온 세계에다가 온 땅에다가 가득 채우려니까 그야말로 어느 하루도 쉬지 않고 그들은 오로지 그것만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생명의 의욕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의욕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또 생명으로 또 다시 다른 또 자기의 후손을 만들려는 그런 의욕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것이 지금 감소가 됐고 나아가서는 또 이것이 좌절을 느꼈고 이제는 인간이 최대로 인간이 자기 스스로에게 배신인데 바로 자살까지 생각하느냐. 이것은 조상 아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은 원래 생명이라, 생명.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심으로 해서 생명이란 것은 이 육체 말고도 한시적으로 살다가 죽는 육체 말고도 이 안에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인간은 노아홍수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영원히 살라는 생명의 의욕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갖게 된 것이고 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산다 하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 맛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으면 정녕 죽으라고 원했는데 불구하고 그 경고 사인을 무시하고 그냥 먹음으로 인해서 전 인류에게는 영안에 죄가 들어갔고 죄값 4만 원 갖고 있기 때문에 걸핏하면 죽어버리라 죽으라는 그런 생명의 좌절을 느끼고 감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생명의 의욕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아주 생존력이 최대로 있는 민족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생존력이 최고인 민족. 생존력으로 아주 최고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은 아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죽음이 이르지 않은 집이 한 집이 없었습니다. 하담한테 짐승들 맞고서 다 죽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라. 그 피를 바른 갓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약속대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사망에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망을 한번 이긴 자예요. 이긴 가정이에요. 전 애굽의 전 집에 다 사망 이를 때 이 이스라엘 가정만큼은 그 거기서부터 살아난 생존한 그런 민족이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또 어딜 갔냐면 어디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광야에서도 살아난 민족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가나안에 와서 또 가나안을 세웠고 또 그 나라에 땅에 정착하고 사는 것 같았지만 그거보다도 오히려 전쟁하고 또 그들이 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간 세상 나가서 흩어져서 민족이 멸족, 민족 자체가 멸종할 만한 그런 민족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살아남아 있었고 그뿐이 아니라 1900년도, 30년도에는 홀로코스트라는 유대인들 갖다가 완전히 멸종, 아주 멸족시켰다는 나치들에 의해서 진짜 멸족할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굳세어라 금수나 그들이 살아서 1949년에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만드시려고 했던 가장 그 생명의 집착력이 강하고 살리겠다는 그 의욕으로 강한 그런 민족을 만들어 내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들이 그런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어요. 그들의 계명을 주셨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명의 30장 얘기가 그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 너희 앞에 놓고 천지를 놓고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그럴 때 모든 천지에는 지금 오늘 말했던 모든 생명들, 모든 생명체들 하늘에 새든지 아니면 땅 위에 육축이든지 또 아니면 물 아래 물고기까지도 모든 거 다 너에게 내가 그걸 걸고 내가 증거를 삼겠다. 그 증거를 네가 받는다면 내가 너에게 언약한 것이 어떤 언약인지 너희도 알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세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그런 험난한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같이 험난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 험난한 그런 역사 중에서 자살을 최고로 하지 않는 유일한 민족,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아예 그런 역사 갖고 있고 거기다가 그들에게서 준 계명이 뭐냐면 절대로 너희는 죽으면 안 돼. 너희는 살아야 돼. 그러려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자, 무엇을 택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여호와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정하라. 그는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신이세요.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하면은 그들에게는 벌써 생명이 생각났고, 또 여호와 말씀 하면은 벌써는 장수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은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되고, 그 이름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또 우리는 그 입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는 산다 하는 것들을 그렇게 이제 심은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이제 명령을 갖고 있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가르쳐 준, 그 성경이 레위기 또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7장 14절 보시면요. 17장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은쳐지리라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기를 절대 피 먹지 말라. 절대 피 먹지 말라. 너희들이 짐승을 집에서 길러고 잡는다 할지라도 피 채먹지 마라. 왜냐하면 피는 그 생명의 그 육체와 일체다. 하나다.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이렇게 계명을 주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한편 어떤 죄든지 범하는 자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었으니 바로 그것이 성소의 기능이에요. 성소. 성소. 자, 성소에 뭐를 두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은 뭐라고요? 뭐라고 기억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그런 거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기는 것든지 나는 것든지 또 물에 물고기든지 아니면 짐승이든지 사람의 모든 그 생명의 바로 그 육체의 바로 주인이 되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소 하면은 바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생명이요 하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우리는 장수한다, 살아남는다, 이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죄를 범했다 이거야. 그럼 죄를 범하면 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성소 안에서 항상 끊이지 않고 있게 하신 것이 뭐냐면 피의 제사다 이 말이야. 피의 제사. 피의 제사. 결국 그 성소 안에, 성전 안에서 항상 제사가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다가 그다음에 그 짐승을 갖다가 쳐서 칼로 쳐서 죽이고 그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면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소 하면 피. 피 하면 진짜 정말 그 피냄새 있잖아요. 피냄새. 지겨운 피냄새가 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성소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호와 이름이 생각나고 또 뭐가 생각나고요? 피가 생각나고요. 피가 뭐라고요? 생명이야. 이게 바로 일직선에서 그들에게 그걸 기억하게 하신 장치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런데 그 피가 왜 중요하냐면 피가 민수기 27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를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라 하셨어요. 너희가 피를 단에 뿌려. 제단에 뿌리다 이 말이야. 제단에 뿌려요. 제단에 뿌리면 너희 생명이 속하리라. 다시 말해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으므로? 피에 있으므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죄값이 뭐예요? 사망 아니에요. 죄값 사망을 면하려면은 피를 단에다 뿌리라 이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죄값에서 사망에서부터 건진받고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어서 장수할 수 있다 한 것을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성소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런 중에 또 어쩌다 우발적으로 사고를 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도끼 머리가 빠진 바람에 옆에 있는 동료의 머리를 쳐가지고 동료를 죽였어요. 뭐 의도적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죽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사실을 그들의 가족이 봤다면 피해 보수자들이 또 그 사람을 죽이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냥 죽임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만약에 고의로 죽은 것이 아니라 과실치사였었다면은 그러면 뛰어라,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도망가서 피신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니 그것을 도피성이라고, 도피성. 예, 그 요단강 강 좌우편에 세 개씩 성을 만들어서 여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쪽 사람은 이쪽으로 뛰고 이쪽 사람은 이리 뛰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언제 변명할 시간도 없고 또 변명할 소용없는 그 현장 보자마자 그냥 직사할 수 있는 직결 재판에 그냥 죽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데서 그들이 급히 살라고 하면은 정신 차릴 수가 없는 거죠. 정신 차릴 수가. 어쩌다 사람 죽인 것도 그냥 정신 없는데 거기다가 도망가지 않고 그들 누구한테 말이 잡혔다 하면 그냥 잡혀 죽으니까 가족한테 가서 인사할 시간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돼서 이런 사건을 벌었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실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됐다. 뭐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또 내가 가더라도 니는 이렇게 뭘 먹고 살라고 뭐 유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받자마자 그냥 도망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살려고. 그러니까 사고를 쳤던 데다가 도망가려니까 얼마나 다리가 후두를 떨리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저쪽에 건너편에 있던 무슨 저 길 건너편에 있던 그 가족이 보고 얘 이놈아 계속 가라 네가 어디 도망가냐 이 살인자야 그럴 때 뒤돌아보고 나 뭐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 그냥 도망가야 돼 뒤돌아보자 그냥 주량량 이럴 때 36개 주량량이 최고다 이거야 에? 그런 말도 몰라 요새 애들은 다 그래서 도망을 하는데 그야말로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그때로부터 도망가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서 만약에 네가 왜 이렇게 뛰어들어오냐 나는 사실 이래서 들어왔습니다 하면 성에서 딱 받아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보호수사들이 복수사들이 와가지고 저놈 내놓으시오 하더라도 성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걔는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나는 또 일단 살았기 때문에 나 집에 가겠다 못해요. 거기는 제사장이 사는 동안 같이 살아야 돼요. 만약에 제사장이 30살이면은 죽을 때까지 50년은 거의 같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제사장이 한 80살 됐다? 그러면 조금만 더 살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답답해가지고 나가? 그러면 보호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은 증인이다. 증인! 나의 내 생명에 대해서 그가 책임질 수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율법을 범하면 죽여라 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그 결국은 율법도 나쁜 것이냐 악한 것이냐가 아니라 사실은 살려고 하는 자에게 살 구멍을 열어주는 것이요. 살 길을 열어주는 게 사실은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오로지 다 육체에 관한 계명이에요. 육체에 관한 계명. 육체가 당장 죽임받는 데서 면하는 길이지만은 그러나 인류는 조상 아담에게 의해서 죄가 영에 들어왔고 그 죄값 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죽는 데서 건져줄 길은 아직도 막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 있는 데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성전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는 뭐가 있는 곳?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 여호와는 누구시다? 육체의 생명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육체가 장수하는 그런 약속이 있는 바로 성전이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헐어버려라. 이제는 이스라엘하고 육체적으로 약속했던 때는 시간은 끝났다. 이제 온 백성 영혼들을 내가 영혼이 살리려고 내가 왔으니 나는 이제 내 육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할 때 이런 이름 아버지 이름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난 전 인류의 영혼을 살리되 영원히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헐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여호와 이름이 약속했던 장수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영혼들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것이고 모세로 말미암은 계명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서 영생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가 누구시길래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우리 아까 요한복음 1장 읽었죠. 요한복음 1장에 자 우리 이제 그 정도가 됐으면 이제는 외쳐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 누구 안에,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맞습니다. 또 누구 안에? 말씀 안에, 말씀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자, 말씀.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 그 안에 뭐가? 생명. 이거는 하나님이 생명도 그 생명으로 사시는 것이고, 이제는 그 생명을 어떻게 하려고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빛이란 말은 일방적으로 빛이 내려올 때 상담하고 내려오지 않죠? 빛이 일방적으로 쓰이는 것 같이 그 생명이 일방적으로 뿌리라고 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가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또 영이 육신이 되어, 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이 되어, 또 생명이, 생명이 육신으로요. 생명이 육신으로. 자, 육신이란 말은, 자, 육신이란 말은 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는데 육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무궁한 생명이에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생명이에요. 이건 요한일서 1장 1절에 써 있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생명. 이 생명이 육신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낱날이 있고 낱날이 있다면 죽을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를 뭐라 하면 인자라고 말하는 거죠.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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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 안에는 무궁한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가 육체로 오셨을 때 뭘 담아가지고 왔냐면 하나님 안에는 그 생명을 담아가지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생명 어디 안에 있고, 생명 어디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또 생명 어디 있고, 피 안에 있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벌써 말씀이 육신이 하는 순간에 결정됐어요. 그의 죽음이 결정됐고, 그의 어떻게 죽일 그 처형받을 그 모습도 이미 결정됐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죽을 거예요? 그는 피 흘리면서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피 흘리면서. 이게 바로 성령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는데 그는 앞으로 피 흘리며 죽을 육체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그런 일정을 깔고 그가 희한한 능력도 행하고 또 그의 인품도 보니까 뭐 흠도 없고 또 뭐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예수님한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좀 잘생기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무슨 멋술도 아닌 것 같아. 멋술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것들 사모할 것이 없다 그랬으니까 보기에도 별로라고 그랬으니까 하나 문제는 좀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버릴 정도로 사람들 보기에 귀하게 생각하긴 할 정도로 인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오신 이유는 어차피 잡혀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미스터 유니버스에다가 예? 그러면 안 지우고 싶죠. 안 지우고 싶어. 근데 조금 그래. 좀 그래. 능력은 있으시고 다 연품도 좋으신데 좀 보기에는 좀 그렇다 이거야. 또 그리고 뭐 그냥 하나의 연한 손 같다니까 비쩍 마르신 것 같아. 아마 유홍장 집사가지고 키가 크고 말랐나 봐. 그냥 유홍장은 잘생겼지만 말이야. 그러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냥 툭 치고 쓰러질 것도 같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가 이적을 행하니까 인기도 많고 또 그래서 때로는 우리 왕이 되달라까지 예수에게 요청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는 또 그럴 때 또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도망을 가시고 그러니까 역시 그렇군 그래 역시 생긴 것도 그렇고 뭐 사실 시켜봤대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들도 갈등을 하다가 또 간두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 스스로가 말하면 나는 앞으로 제사장들과 뭐 서기관들에서 잡혀가지고 나는 죽을 것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으리라.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제일 먼저 반발하고 반응을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페드로죠. 이 페드로. 페드로 항상 대장 짓하기 좋아하는데 자기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저들이 날 누구라 하냐니까 페드로가 얼떨결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얼떨결에 그 한 말이 너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어찌해서 네가 이걸 알아맞혔냐 그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또 이제 얘가 또 상승세 탄 거라 이제. 뭐든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예수께서 주는다니까, 주여, 절대로 죽음이 죽게 미치지 못한 아이다. 내가 주님 죽는 걸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절대로 죽음에 내가 넘겨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또 파요나 심하나 그럴 줄 알았더니, 사단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깜짝 놀랐어요. 사단은 하나님 원수인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랬는데, 그 얘기는, 만약에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찌 이루어지리야. 너는 어찌해서 기껏해야 사람 생각만 하냐. 네가 조금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조금 전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았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면은 죽으면 어떠냐. 죽으면 사흘 만에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잊어버렸어. 지가 지 믿음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했다가 결국 이제 그야말로 이제 면박을 받았죠 이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만약에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중요한 게 뭐가 있겠느냐. 자기가, 너희가 만약에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한다면은 잃을 것이요.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너희는 얻을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 하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정비해서 정렬 정비해가지고 또 가시는데, 예수께서는 이제 그거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때 제자가 많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니까 도저히 듣기 힘들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 살을 먹고 사람 피를 마시려느냐. 그러니까 아유 이거 당 우리 뭐 감당 못하겠다고 떠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요.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때 왜 저 사람들 왜 떠나가지? 왜 주님은 이상한 말을 저렇게 하시지? 우리가 자꾸 마음을 잡아가 따라가려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벌써 딱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베드로야 너도 가려느냐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뭐랬어요? 그렇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 내가 네게 나가오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진짜 베드로도 어떤 때는 옳은 말을 한 것 같고 어떤 말은 틀린 말을 한 것 같고 막 했지만 그날 또 굉장히 옳은 말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자기 속에서 자기 안에 진짜 안에 있는 것을 체험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후에도 결국은 예수가 이제 위험에 처하니까 그는 도망하고 부인하고 만 사람이 돼버렸죠 이제. 예수께서는 그가 죽으시기 전에 그들의 심으려고 했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부활이다 하지 않고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하는 이유는, 나는 생명이다. 얘들은 생명인데 그렇게 생소한 단어는 아닙니다. 유대인들한테 생명은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그들도 거기에 신경 많이 쓰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소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란 말, 이거야말로 생소한 단어죠. 나는 부활하리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해? 그러니까 나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부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생명이다. 자, 이것을 바로 예수께서는 심으라고 해 주셨고, 그 후에, 자기가 부활한 후에 제자들이 그걸 기억하길 바란 거예요. 기록을 해 놓은 것이고, 후에 성령 오심을 펀치 하면 기억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는 그렇게 그가 쌩쌩하시고, 또 그야말로 능력 많으셔서 많은 비호자들이 있었지만은, 그의 하신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의 제자들까지도 의심하던 제자가, 믿지 못하던 제자가 나가서 팔고, 그런 바람에 여성 결국은 팔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심을 결코 부인하려 하지 않고 또 피하려 하지 않냐고, 오히려 죽으려고, 우리말로 나쁜 말이 있어. 죽으려고 저게 환장 들려지 이런 사람, 이런 말이 한 말이 있는데, 일부러 자기한테 불리한 말만 자꾸 쏟아내시고 또 제자까지 또 도망가게 하시고 이렇게 만드는 바람에 결국 그는 죽음을 맞게 됐지만, 그러나 그는 그 죽음을 생소한 것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으로서 받아들인 것은, 그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죽어야 내가 다시 살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창세 이전에, 아니 창세 이전에 생명으로 계셨던 분이 그가 뭘로 뭐 하셨다 그랬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뭘 지었다 그랬죠? 모든 생명체를 지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가 모든 생명체를 동물이고 식물이고 다 생명체 지었고 사람이고 다 그분이 그 생명 그 안에 있는 그 생명 가지고 생명체를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생명체는 다 흙에 그동안에 지었던 창세기 1장에 지었던 모든 종류의 생명 해봐서 창세기 1장의 모든 종류의 생명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생명체의 생명 이거는 흙에서 나서 결국은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한시적인 유한적인 생명이다 이 말이다. 유한적인 생명을 끊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육체가 처음으로 유한적인 생명 그 육체가 말씀이 육신에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유한적인 삶을 정리하심으로 마치심으로 해서 유한적인 인자의 삶을 마감하심으로 그 모든 생명체들의 그 생명의 그 마감을 종결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육체 모든 창세기 1장에 지으신 모든 생명체의 그 생명을 그것으로서 마감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감하시고 그걸 아버지께 자기 영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영을 받으셔가지고 그가 다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랬죠. 이를 내게서 빼앗아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스스로 버려라. 나는 내 목숨을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은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니라. 그래서 그는 그 죽을 계명 가지고 죽고 그는 살 계명으로 다시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목숨을 내 맡기셨고 결국 죽으신 것이죠. 그를 죽게 한 사망 권세다 마귀는 그것으로서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 사망 권세자를 없이 하시며 예수의 사망 그 자체가 권세요. 자기 스스로 택한 것이요. 자기 자유를 택한 것이기 때문에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스스로가 죽으시고 그는 그 죽음 가지고 사망 권세다. 아담에게다가 사망을 앵겨주고 전 인류에게 사망을 앵겨줬던 그 사망 권세다. 그를 심판하셔서 정죄해버리고 그 권세를 무효화 그 권세를 갖다가 폐지시켜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으실 때 그 몸이 못에 찔려서 죽으심으로 그 몸을 터쳐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또 뭐가 터져나왔어요? 피가 터져나왔어요. 피! 피! 그 피가 못에 찔렸기 때문에 방울방울 장시간 흘러나왔습니다. 최소한도 6시간 이상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기에는 방울방울 흘러내린 것 같지만 만약에 영적인 눈으로 봤다면 댐에서 물을 담아놨던 댐에서 마치 댐이 수문이 열린 것 같이 그 시간에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 있든 하나님 안에 있든 영원한 생명이 예수의 몸을 찢는 순간에 바로 그 시간에 그 물이 방출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요새 미국에서도 지금 어떤 무슨 뭐 어디 무슨 오르빌인지 하여튼 뭐 캘리포니아 북부에 예 지금 댐이 지금 터진다고 난리 치고 지금 그 터질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댐이라는 게 무섭죠? 물을 가다놨다가 그 댐을 열었다면 거기서 쏟아나는 그 물 압력 온 동료가 다 수상시켜버리니까 전 인류 예수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든지 예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든지 야만이든지 히브리이든지 상관없이 전 인류의 영혼이 얼마든지 받아서 마실 수 있는 그 생명수를 흘러넘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이렇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자,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켜서 하늘보좌에 앉히셨으니 그를 누구라냐면 생명의 주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주. 자, 생명의 주란 말은 그에게도 생명이 나오고 생명을 지으신 원작자가 누구냐고 바로 그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주, 생명의 원작자, 그가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표적은 뭐냐면 그 몸에, 그 몸이 찔려서 터쳐서 생명을 방출했던 그런 흔적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린 양이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는 거기서부터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누구라고 말해요?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해요.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 하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립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 22장을 좀 보시면 또 저가 수성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발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장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거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 지금 하늘 나라,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길 원하는 그 하나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주의 날에 환상을 봤더니 바로 하늘나라가 보이더라. 근데 어떠냐, 어떻게 보이냐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 거기에 뭐가 있느냐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로 밑으로부터 시작해서 강이 흘러내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래 물 근원이라는 게 있죠. 물 근원. 모든 지금 생명의 근원을 어디로 보냐면 모든 자연과학자들도 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성에 물이 있느냐? 그럼 거기 생명을 살 수 있다. 또 목성에 물이 있느냐? 또 거기 살 수 있다. 물기만 있어 보이면 아차리 탐사해서 거기에 또 이주 시켜가지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물이 결정타다 이 말이에요. 물! 물이 뭐예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피야, 피, 예수의 피. 자, 그러니까 바로 하늘에, 하늘은 어떤 곳이냐 하니까 수성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더라. 무한대로 넘쳐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강 좌우에는, 거기에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12달 동안에 끊임없이 과실을 내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하늘나라에 꼭 가야 된다. 나는 하늘나라, 나는 가서 나는 할 일이 있다. 뭐 하러 가려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좋아하던 낚시를 내가 못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정말 낚시를 내가 꼭 하고 말리라. 그 물도 맑고 얼마나 그 아름다운 곳에서 낚시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늘나라에는 물고기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과실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기 12달 동안에 과실이 있다. 그런 뜻은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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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여기 봐도 생명, 저기 봐도 생명, 여기 봐도 생명, 위를 봐도 생명, 아래를 봐도 생명. 생명은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범람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 가자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 왜 가는 거예요? 생명, 생명. 생명 좋으세요? 왜 좋으세요? 아, 살아있으니까 좋겠죠. 살아있으면서 날마다 기쁩니까? 아이가 살아있는 안에 기쁠 수도 있고 뭐 슬플 수도 있고 걱정거리 천정 이런 거 말고 걱정 근심 없고 거기는 밤이란 밤도 없고 등도 없고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어둠도 없고 거기는 날마다 생명만 충만한 거, 생명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만 충만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12달이 항상 있다는 말이야. 항상 있다 이 말이야.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이런 곳에 생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네. 아멘. 네. 어떻게? 로마서 8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그 생명 있는 곳으로 생명 충만한 곳으로 우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산 소망. 썩지 않냐고 더럽지 않냐고 쇠하지 않냐는 기업을 우리가 소망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생명이 너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요. 이 생명이야말로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생명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환희요 행복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 예수를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지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 함이라고 하죠. 아멘. 자,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생명을 명하신 말씀이, 생명을 명하신 말씀이, 생명을 명하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안에 태초에 명하신 말씀이라 설교 들었어요. 그렇죠? 명하신 말씀이, 명하신 말씀이. 자, 그럼 말씀은 뭐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명령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담아 있다고요? 생명이 담아 있다 이 말이에요. 명령에 순종하면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는 요한복음 10장 50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께서 뭐랬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어떤 경우가 어떤 상황이 딸지라도 나는 모든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라. 아멘. 네. 생명을 명하신 말씀으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아유, 나는 사실 하는 형편이 안 되는데요. 목사님은 그러라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명하신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라. 그냥 두 번 재고할 거 없고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거기다가 두 번째는 이 생명을 내 몸에 짊어지고 뭐 하냐면 나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전령자다. 전령자. 컨보이라는 군대들 중에서 컨보이가 있어요. 예, 어떤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다음 어디 군대로 연결시키는, 옛날에는 거기 말로 타고 갔지만 요새는 뭐 하여튼 이게 안 되는 경우에 두절됐을 때는 또 찝차 타고도 가잖아요. 그런 컨보이가 있다 이 말이야.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나는 내 몸에 생명을 장착하고 이시스들은 폭탄을 장착하고 다니지만 나는 생명을 장착하고 다닌다 이 말이야. 아멘. 가서 뭐 하냐면 나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네게 준 영혼들 살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에 왔어요? 오늘 예배 와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또 오늘 말씀을 다 뭐로 받기로 했어요? 명령으로 받되 생명을 명하신 말씀으로 받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나아가서 뭐 하냐면 이 생명을 나눠주러 나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거기에 전제는 뭐냐면 이 생명의 대열에, 이 생명의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물이에요. 물이. 때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은 뭐 하는 물이? 지난주에는 무슨 물이? 별난 물인데 무슨 물이? 다 잊어버렸어 이제. 나도 잊어버렸어 사실은. 우리는 별난 소망을 갖고 있고 별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우리가 마치 철새가 마치 무리를 쳐가지고 지금 때를 쳐가 날아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철새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살 수 있는 그 길 서식지를 알아요. 근데 참 너무나 신기한 거는 그 자그마치 시베리아 저 북부에서부터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바다를 그렇게 그 장거리를 어떻게 요만한 새들이 날아가는지. 얘는 여기 보유하고 있는 팻도 없고 음식도 없고 뭐 없대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장시간을 그렇게 수십 일을 해서 그 날아가서 갈 수 있는지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그 중에서. 그런데 이 철새들이 그 무리를 지어서 가는 이유, 또 날아가되 V자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날아가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렇게 때로 가고 또 이런 어떤 선두 그룹을 이끌 그걸 따라가는 것을 해야 자기들이 그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주로 고공을 나르는데, 주로 고공. 낮은 곳이 아니라 주로 고공을 나르는 이유는 막 날르면서 너무 이 힘을 들이니까 체온이 41도, 42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몸에 너무 열이 나가지고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고공을 날아간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숨을 마시면서 몸을 식힌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같이 편대를 지어서 같이 뭐 제트기 편대 가지고 아니 실제로 제트기 편도 똑같대. 제트기 편대도 편대를 지어서 날아가면 에너지 소모량이 적어진대요. 참 이상하지? 개들이 새들이 먼저 발견한 그 길을 인간이 그걸 다 모든 걸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심장 박동수도 줄일 수 있고 날갯짓 하는 횟수도 줄일 수가 있대요. 같이 날아가면 선두가 앞으로 갈 때 따라가면은 길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참 그들이 어떻게 그 망망한 하늘을 뭐를 목표지를 놓고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와보니까 여기 아니네? 가도 끝이 없네? 앞에 선두가. 나 선두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해. 쟤는 나머지 떼들을 다 끌고 가서 이제 안착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얼마나 중간에 블레임을 받겠어. 여기도 아니, 가도 끝이 없으면 우리 이제 다 죽어야 돼. 내려가야 죽어야 돼. 이러면, 야, 너 죽고 나 이따 다 할 거 아니겠어, 이제? 그러니 얼마나 책임감이 있겠어, 이제. 그런데 보면 하나도 갈등 없는 새 없는 것 같아. 그냥 아주 어떤 데는 일렬로 가겠다가, 업데는 또 이렇게 V자로 가게 됐다가, 그러면서 콱 가는데,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가서, 결국은 그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그 이탈하지 아니하는 것은 걔들의 생태, 그들이 본능을 아니야. 본능적으로 얘를 따라가면 산되는 걸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얘를 따라가고 여기 대열에 있으면 난 산되는 걸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원교회? 우리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생명수 강가다, 이 말이에요. 생명수 강가. 생명으로 충만한 것. 생명이 범람한 듯이 넘치는 것.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사모하지만 건강을 생명으로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생명 있으면 건강해지는 거고요. 또 행복하고 또 마음 편안하면 생명 아니요. 그건 증상일 뿐입니다. 생명의 실체를 볼 날이 와요 우리에게. 생명수 강가에 보호자에 앉아 계시니. 생명수 강가에 보호자 앉아 계시니 그 얼굴 볼 때 그가 생명이에요. 그렇게 원하던 그 생명이 바로 그입니다. 그 얼굴입니다. 우리는 그를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같이 때를 져서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처음으로 나가지고 이제 겨우 1년도 안 된 어린 새가 따라갑니다. 그렇더라도 혼자 가면 못 가지만 여럿이 가면 때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열 지어서 갑니다. 이 중에서 하나도 나오대지 말고 기필코 생명 강가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토록 삼하고 상만한 그 생명의 실체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노래만 하지 말고 생명의 실체를 봐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차라리 죽을지언정 차라리 십자가를 지고 죽을지언정 극형한테 올라갈지언정 차라리 세상에 고립되고 내가 왕따를 당한지언정 나는 이 대열을 택한 것이고 나는 이 대열에 같은 이 행진을 마치고 착 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중에서 또 나그네 새라는 새가 있대요. 나그네 새. 나그네 새는 너무너무 긴 거리에 기착지가 있어가지고 또 거기 잠깐 쉬었다 가는 새도 있다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의 날이라는 날을 주었느냐? 왜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의 날이라는 날 와서 예배를 보게 했냐면 잠깐 쉬어서 여기서 다시 생명을 가득 채워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비행기도 기착지가 있어서 제 청소하고 그 안에 또 다가 다 또 기름 채워서 가는 것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채워 가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 채워서 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라는 실체를 몰라는 바로 그곳에 기필코 가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난 사는 거 부담스럽습니까? 오해입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생명은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생명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행복입니다. 나는 이 생명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나는 정말 그 생명의 실체 예수 얼굴 빼기를 원합니다. 내가 금세 살면서 내가 차라리 가난을 택하고 차라리 내가 고독을 택하고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 할지도 이것만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아버지 예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하여 열심히 듣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하여 열심히 들었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 말씀이 아버지 예수, 우리 영혼에 아버지 예수, 정말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아버지 예수, 말씀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예수, 이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예수, 그 환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예수, 그 귀 안에 있는 생명으로 아버지 임시여 우리 가운데를 가여 주셨사오며 아버지 임시여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임시여 살아갈 때에 아버지 임시여 늘 생명에 아버지 임시여 정말 전령자로서 아버지 임시여 이 생명을 또한 증거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 계시고 아버지 임시여 생명수단과 흐르는 그곳에 아버지 임시여 우리 몸된 교회를 때까지 아버지 임시여 우리 몸된 아버지 임시여 교회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여 주시고 아버지 임시여 그곳에 이른 날까지
나의 생명 되시 드세요. 마치 새같이 나는 주 앞에 날아갑니다. 나는 날아가기 원합니다. 이 부러운 몸 생명으로 충만해서 충분히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에게는 개장도 없고 방광도 없고 뼈도 비었다 그랬습니다. 그 차는 못 날아가는 것입니다. 처와 자식과 전토와 아비와 형제 다 버리지 않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다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비우게 하여 주시고 가뿐히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몸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빨리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본께 배열 삼아서 가기로 작정했사오니 선두주자 목사님이 올바로 기록하는 것이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렇다면 죽기 살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예비셔 우리가 갈 때에 아버지 예비셔 정말 앞서가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예비셔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열에서 한 사람도 아버지 예비셔 나고하지 아니하고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 예비셔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반드시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옆에 사람 붙잡으세요. 이 대열에서 이탈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에 대한 생명수 강가의 일까지 이탈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예수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예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예수 우리 몸뚱이를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예수 우리의 주제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수 강가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예수 정말 그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예수 우리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